쓰레기를 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인 오늘은 광주 가톨릭대학교 정승욱 신부의 강론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눈먼 거지는 여느 날처럼 오늘도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똑같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구걸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의 하루는 여느 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지? 무심하게 물었던 물음에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눈먼 거지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전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자 더욱 절박해져서 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절박한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던 하느님처럼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이제까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먼이를 구원하는 도우미가 됩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이는 즉시 간청합니다. 그는 눈이 멀었던 이후로 매 순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먼이는 즉시 다시 보게 되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따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을 감고 있거나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눈먼이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는 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눈먼이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은 큰 길가였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이 구원의 도우미로 바뀐 곳도 큰 길가였습니다. 눈먼이는 매일같이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똑같을 것만 같았던 일상의 순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눈을 떴던 우리도 어느 순간 무엇인가에 쏠려 오늘 그리고 지금 눈이 멀었을 수 있습니다. 밝고 맑은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순간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우리 역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눈을 다시 환히 뜨고 이 사람처럼 맑은 눈빛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주 가톨릭대학교 정승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승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한 영혼의 구원은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죽을 위험이 있는 병자에게 비록 교리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례를 줌으로써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병자에게 베푸는 세례를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는 누구라도 줄 수 있지만 대세를 주는 것은 귀중한 성사를 사도들과 같이 거행하는 것이니 열절한 신덕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을 드린 후 대세를 주어야 하며 또한 대세를 줄 때에는 가능한 한 증인 한두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거행한 대세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케 하며 즉시 소속 본당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세를 주는 방법은 이마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세례명을 부르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의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오늘은 과정을 즐기는 칭찬고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시월드라는 해양관에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거대한 몸통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로 멋진 쇼를 펼쳐 보인다. 그런데 조련사는 어떻게 이 육중한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고래 반응이라고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가 주도해 쓴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 나온다. 저자는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즉각 먹이를 주는 방법으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도 질책 대신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며 계속 격려해주는 훈련법을 소개한다. 이런 고래 반응 훈련법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구나 사람들의 긍정적 관심과 칭찬, 격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에 둘러싸여 있기 십상이다. 이런 부정적 반응을 고래 반응 대신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소개한다.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뒤통수를 치듯 반응한다는 뜻이다. 뒤통수 치기 반응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열정을 바치지도 않는다. 이 책은 또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열정을 바치게 하려면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한다. 무엇보다 잘한 일을 알아채 칭찬을 하고 만일 정확하고 올바로 처지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질책 대신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외양을 착각하고 혼동한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도 한다. 결과와 과정도 마찬가지다. 행복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표에만 목을 매곤 한다.
이제 정명훈이 지휘하는 음반인데요.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 작품으로 48번에 있는 인 바라디 숨. 합천곡에서는 이라는 제목이죠.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정명훈 지휘로 연주했습니다.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 위령미사곡 작품으로 48번에 있는 인 파라디숨 천국에서는 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겔 작품으로 192번 바장조에 있는 글로리아 소개해드립니다. 대영광송입니다.
사투리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정의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에서 현 세계의 불평등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주민과 소외 계층이 겪는 고통이 정의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며 복지와 진보가 모든 이에게 닿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을 운명에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고독과 단절로 이어지는 도덕적 영적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관심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고 사회의 가장 약한 자리로 다가서야 한다고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사 직후 레오 14세는 바오로 6세 홀에서 노숙자, 취약계층, 장애인, 난민 등 1,300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연대의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약 50명의 트랜스젠더 여성도 초청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개원의 단체가 현행 1차 의료체계의 과도한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새로운 전국 단위 1차 의료기관 PHO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협회인 젠프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헬스 뉴질랜드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이 실제 환자 진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프로 의장 앵거스 체인버스 박사는 그린크로스와 텐드 같은 대형 기업이 자체 의료기관 PHO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1차 의료 분야가 슈퍼마켓식 양강체제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초 은퇴 회계사 머리 릴리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존 PHO들이 GP 진료 현장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비평가들은 이 보고서가 정신건강, 당뇨,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역할을 간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챔버스 박사는 많은 GP가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PHO의 투명성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도한 거버넌스 비용, 적립금 축적, 지역 간 편차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PHO 측은 등록 환자 수에 따른 기본 진료비를 100% GP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디지털 지원, 고위험군 진료 지원, 통역 교통 서비스, 전문 진료 프로그램 등 개별 의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핵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이상 국민의 정보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2024-25 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21% 증가해 약 1,600건에 달했으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통보도 43% 늘어 거의 600건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학교가 퇴직교사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남겨둔 구글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해 개인 메시지를 열람한 식 사건도 포함됐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마이클 웹스터 보호위원은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더 강한 통제권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약 3분의 2가 본인과 자녀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이 기관들이 기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관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급증하면서 처리 속도는 다소 늦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사건의 약 90%는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위원회가 겪고 있는 예산 압박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전 경찰청장 앤드루 코스터가 독립경찰행동감독기구의 충격적인 보고서 발표 이후 사회투자청 장관직에서 휴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전 부경찰청장 제본 맥스 키밍에 대한 성범죄 의혹 처리 과정에서 코스터를 포함한 경찰 고위층의 중대한 직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아렌젯은 코스터에게 사건 처리와 사회투자청 SIA 향후 역할, 고소인에게 전할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그의 대변인은 공무원 고용 문제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공무원 장관은 보고서가 엄청난 리더십 실패를 드러냈다며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당시 경찰 집행부 책임자로서 코스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 사회투자부 장관은 보고서를 접하고 충격과 경악을 표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브라이언 로슈 공무원 위원에게 넘어가 코스터의 고용 문제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해역에서 외래 해조류 콜레르파가 처음 발견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식하는 이 해조류는 해양 서식지를 뒤덮고 있으며 일부 2위 지도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 그레이트 베리어 섬의 오염 면적이 60헥타르에서 2000헥타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생물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추가 예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산업부는 지금까지 2,5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감시 지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콜레르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새로운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염소를 활용한 수중 챔버 리해비텟 장치와 자외선 조사 방식이 그 예로 콜레르파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 단체들은 해외 기술 도입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박멸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도구가 마련되면서 관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MPI는 북섬 상단 해역을 찾는 보트 이용객들에게 장비나 닷에 걸린 해조류는 반드시 회수해 육상에서 안전하게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은퇴 남성이 가상화폐 트레이더를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속아 약 25만 달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서비스 고충처리기구 FSCL은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원격 접속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합법적인 메시지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보안 정보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제러미는 이를 일반적인 규제 확인 절차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동지역 금융업체로 향하는 국제송금 승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SCL은 수전 테일러 금융온부즈맨은 사기범들이 전문 웹사이트와 설득력 있는 소통, 그럴듯한 투자 제안을 내세우는 등 정교한 수법으로 경험 많은 투자자까지 속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원격 접속 도구를 활용해 이메일을 가로채고 인증 코드를 확보하는 등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서비스 고충처리기구는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급하게 돈을 보내지 말 것,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사기 인식 주관과 맞물려 나오며 최근에 이름과 로고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보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토드 맥클레인 뉴질랜드 무역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키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식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공급 감소가 이번 결정의 배경일 수 있다고 말하며 관세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재고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쇠고기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키위 수출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육류산업협회의 네이선 가이 대표 또한 놀랍지만 기쁜 소식이라며 미국이 15%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가장 큰 쇠고기 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쇠고기 관세가 1%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관세 혜택을 누렸던 호주 등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고기에 대한 1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정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은 정부가 구직자 수당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를 푸드뱅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립정부는 내년 11월부터 부모의 소득이 6만 5천 달러 이상인 18세에서 19세 청년들에 대한 구직자 수당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젊은 나이에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덫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개발부의 규제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청년 구직자 수당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문해력 장벽 해소 등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강화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업스턴 장관은 부모 소득 및 부양 능력 테스트를 도입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관이 선호한 정책이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기구의 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대변인은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30년까지 구직자 수당 수급자 5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다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북동풍이 아침부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재,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틀니?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도 녹음일 기준으로 아직 목이 정상 상태에 돌아오지 않아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관리를 못한 저의 잘못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약간 좀 긴데요. 너의 파괴에 대한 내 사랑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너의 파괴에 대한 내 사랑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좀 다른 말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방향 또는 사랑의 태도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사랑의 방향, 사랑의 태도에 대한 저의 성찰을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이 성찰거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길게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감사하게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주로 살아갔는데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도 누구와 시간을 길게 보냈냐면 조카와 시간을 좀 길게 보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지라 여러 가지 챙겨주고 뭐 해줘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짓말이고 조금 찍어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엿본 것 같아요. 옆방에서 몰래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카와 함께 있으면서 제 마음의 파도를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서 흘러가는 어떤 생각들이나 여러 감정들을 좀 마주했습니다. 제가 조카의 흉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조카의 잘못된 습관을 대할 때 그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을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찍어 먹어봤다라고 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조카가 그 아토피가 있어서 그 편식이 좀 심하거든요. 편식이 참 심합니다. 뭐 제가 흉보는 것처럼 됐는데 감정이 또 일렁이네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면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 안에서 파도가 이렇게 하나하나 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조카가 좀 커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워낙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저의 생각인 겁니다. 조카는 둘째치고 제 마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들 중에 어떤 것이 지나갔냐면 저렇게 계속 먹다 보면 건강이 해쳐질 텐데 저 습관이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부모님께서 하시던 말을 저도 조카한테 하는데 분명히 커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건강에 안 좋아질 것이고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때 되면 어떻게 아플 것이고 하는 막 온갖 상상들과 염려들이 이렇게 번져가는 겁니다. 분명히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이러한 생각들이 지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카가 편식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또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 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조카를 째려보면서 그 밥 먹을 때마다 째려보면서 보내야 되나. 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걱정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감정과 이 생각들이 절대 틀리지 않은 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은 그대로 조카가 편식을 계속하면은 그렇게 될 것은 뻔하거든요. 어떻게든 교정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귀한 시간을 버려버려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내렸던 그 꺼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길게 말씀드린 너의 파괴에 대한 내 사랑의 선택입니다. 벌써 좀 약간 제가 어떤 성찰을 했는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제목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랑하는 이가 내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성찰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숙제와도 같은 거죠. 모든 인류의 부모님들의 숙제와도 같은 거겠죠. 여러 예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뭐 아들이, 딸이 잘못된 습관을 가졌거나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선택의 기로 내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과 염려, 분노라고 하던가 슬픔이라고 하던가 뭐 조급함이라고 하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성찰할 거리로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남편이나 배우자 뭐가 그럴 수 있겠죠. 이해하지 못할 잘못을 도저히 몇십 년을 함께 지냈는데도 저 특정한 순간에 왜 저러한 일을 하는지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 못할 그 무언가도 떠오르실 거라고 봅니다. 뭐 보통 그러시죠. 그러면 항상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악습을 반복하시고 옆에 계신 배우자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시거나 뭐라고 하시겠죠. 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옷을 저렇게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겁니다. 긴팔 옷을 입고 가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입고 가지? 아니면 짧은 옷을 입은 거 보면 왜 저러고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신앙인이시니까 성당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왜 나의 자녀는 내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데 내 얘기는 듣지 않고 왜 성당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조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이 드시겠죠. 이렇게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선택, 너의 행동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성찰입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게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성찰거리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할 때 내가 내 사랑이 택할 이 선택은 무엇인지를 함께 들여다보자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드린 대로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그러면 본문을 읽고 창세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는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18절부터 내용을 살짝 잘랐거든요. 18절부터 29절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성찰하는 그 거리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니면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삭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였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춰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무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애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다소 어색하게 본문을 잘랐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방향,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버라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의 제목은 한 처음, 처음에, 시작점에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각 권은 시작하는 언어로 그 책의 제목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한 처음에 버라싯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따라 창세기가 구약 성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비교적 오히려 다른 성경 내용보다도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이삭이나 이러한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마지막에 비교적 구약 성경의 여러 성서 권보다도 후대에 쓰여졌다고 하니 마지막에 지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편집이 되었지만 그 편집되기 이전에 전해오던 전승들은 비교적 오래된 전승들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오래된 것이고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추가적인 어떤 흔적인지를 우리가 지금 구분하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 순서에 따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꽤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학적인 연구의 발표로 충분히 세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빅뱅이라고 하는 그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지금 생명에 이르기까지 진화라는 이름으로 점점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창세기와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충돌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리들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 시작점, 시간으로서의 시작점이 아닌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창조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비롯됐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누리도록, 세상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화론과 부딪힌다고는 볼 수 없죠. 과학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에 대해 우리의 믿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현대의 관점으로 과학을 이해하면서도 창세기의 중요함을 여전히 알아보고 읽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어서 창세기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 좀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결론과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조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백성을 하느님께서 택하시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점진적인 과정, 점진적인 역사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하늘에서 구약 성경이 뚝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을 도구로 하느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색함이라던가 아니면 부대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들은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사우와 야곱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에사우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것이 현대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걸 축복이라는 이름 말고 상속 재산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이런 슬픈 그리고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죠. 여하튼 그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야곱과 에사우의 분쟁이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동생이, 그리고 그 동생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치 어쩔 수 없어 이 축복은 한번 주어졌으니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라고 마치 마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축복을 바라보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런 결론은 내릴 수는 없죠. 여기에 배경은 바로 야곱으로 그 대변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사우가 충돌하고 나서 에사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적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왜 우리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렇게 뒤처지고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침입으로부터 계속해서 시달려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섞인 목소리로 우리들이 전해받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건가라고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과 같은 이야기로 엮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히 창조한 것은 아니겠죠. 뭐 오래된 이야기 중에 그 형제들의 분쟁을 전하는 어떤 그런 전승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을 바탕으로 축복을 순서대로 가면 받지 못했을 동생의 위치에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신들의 백성을 대입하고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 축복을 빼앗긴 그 형의 위치에 에사우의 위치에 다른 민족들을 위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에사우로부터 어떠한 부족들이 이어졌고 야곱의 부족은 어떠한 부족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창세기는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읽은 이러한 성조들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마주해야만 했었던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그들이 보기에도 어색하거나 납득되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야.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하느님이 거짓말쟁이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고통 안에서도 다른 민족들로부터 핍박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약함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맏아들 에사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맏아들 에사우가 하는 일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야곱은 빠르게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창세기는 우리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거칠게 보자면 바깥에서 사냥하고 군사적이고 전투적인 능력이 뛰어난 민족과 그리고 안에서 자그마한 그 가축들을 키우고 소소하게 경제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은 어떤 그 야곱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가진 민족의 대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마치 마술처럼 주술처럼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인인 우리들이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고대인들이 그 축복 그리고 하느님의 신앙을 하느님과 관련한 신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만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습성 안에 이러한 주술적인 성격에 기대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굳이 주술이라는 이름으로 나쁘게 표현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반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반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 남녀의 역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냈을 뿐이죠. 그럼 뭐냐면 그 반지가 드러내는 그 눈에 보이는 반지가 드러내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통해서 의미들을 알아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마치 주술처럼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뭐 이러한 것들이 아 너무나 마술 같고 주술이고 뭐 미신적이야 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당에 가는 이유도 그래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사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도록 들리도록 만져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사의 역할인 거죠. 거꾸로 우리의 보이는 육체와 우리가 바치는 예물을 통해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요. 여기 이 내용이 그렇게 주술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스캔들이 될까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삭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전해받은 축복을 마치 유산을 물려주듯이 축복이라는 형태로 전해줍니다. 자신이 일구어낸 축복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안에서는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축복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발현되는 것이 어떤 관점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육 그리고 민족적인 융성,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신의 그 유일한 백성으로 뽑으신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그 힘이 그렇게 보이는 형태로 민족들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해지고 발견된다라고 믿은 것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각과 신앙을 너무 과거에 미개한 생각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존재 양식하고 맞닿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아버지인 이삭이 하고 있는 말에 좀 주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몇 번 얘기들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 이전에는 계속해서 의문과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아, 너가 누구니? 너가 에사우가 맞니? 너 정말 에사우가 맞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 있었더냐?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 되겠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24절에서는 다시 또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물어보죠.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원래 목적, 이삭과 야곱, 에사우의 이야기를 1화, 축복에 대한 1화를 전하는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결코 이러한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문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성찰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고 자녀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나하고 몇십 년을 살았던 자녀의 목소리를 과연 모를까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팔인지 그리고 어떠한 향취를 풍기는지를 과연 부모님이 모를까요? 이 이야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결코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당연히 야곱을 못 알아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찰을 위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인 줄을 알아봤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미 수차례 들었었던 야곱의 목소리이고 수차례 만져봤던 에사우와 야곱의 팔이었을 겁니다. 그가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그 도구를 써서 몸을 씻는지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냄새를 맡고도 누군지 알아봤을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삭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너가 에사우가 맞니? 라고 묻는 이 물음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 정말 너의 형과 그 반목하면서도 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니? 너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니 나의 축복으로 너가 원하는 것이 정말 채워지는 것이니 라고 아버지는 이삭은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27장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다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반성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찰로 끌어와서 지금 우리의 사랑의 태도와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그 시각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노래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한덕훈 신부가 부른 한 처음에 그리고 김시연과 이한걸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네, 한덕훈 신부의 한 처음에 김시연과 이한걸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성경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린다 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이야기해보면 잘못하는 아들의 그 어리석음도 이 반복되는 질문이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수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형제와 반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지만 여러 번 반복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 잘못된 선택도 나는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을 내린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주제와 좀 관련해서 생각해 보죠. 너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 내가 이해 못할 행동을 반복하며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라는 태도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성찰해본다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너를 나처럼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너는 하느님께서 고유하게 만들어주신 너이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너이지만 너가 하느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이 너가 택한 너의 고유함을 해치지 않도록 나는 너를 교정해주고 바꾸고자 하는 나의 사랑에서 비롯한 이 염려마저도 나는 인내로 바꾸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망가짐과 타락을 내버려 두겠다는 포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더 슬기로운 방법으로 더 부지런하게 너가 너다워지도록 존중하면서도 더 고민해서 너에 맞는 방법으로 내가 다가서겠다라는 관점이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너를 끌어다가 또 다른 나로 너를 만들겠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을 정화하겠다, 너를 받아들여 수용하겠다라는 태도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그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 같은 이 표현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말일 뿐이죠. 저거는 그대로 가면 스스로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는 건 그냥 내 판단일 뿐입니다. 그는 그것이 좋아서 하는 판단인 것이고 그것이 좋아서 하는 판단이 서로 나빠 보이고 뭐 거의 상당 부분 맞겠죠. 우리의 판단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그의 역사가 있고 그는 내가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사랑을 인내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가 가장 너를 잘 사랑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에서 비롯한 나의 염려와 걱정이 너를 집어삼키지 않고 이 사랑이 너를 감동시켜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먼저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용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 이삭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그 이삭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야곱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수용하고 있는 그 야곱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취할 사랑의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내와 기다림이 바로 너의 파괴를 대하는 우리 사랑의 이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43편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44편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마스킬. 하느님, 저희 귀로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 시대에 당신께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에 당신께서 손수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결애들을 멸망시키시고 조상들을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녕 저희 조상들은 자기들의 칼로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팔로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 당신 얼굴의 빛이 이루어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바로 저의 임금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는 당신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저희에게 항거하는 자들을 당신 이름으로 짓밟습니다. 정녕 저는 제 화살을 믿지 않습니다. 제 칼이 저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저희를 적들에게서 구하시고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줄곧 당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치욕으로 덮으시고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어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노략질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잡아먹힐 양들처럼 넘겨버리시고 저희를 민족들 사이에 흩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백성을 헐값에 파시어 그 값으로 이익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에게 우셋거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의 이야기거리로 결례들의 조소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온종일 저의 치욕이 제 앞에 있고 창피가 제 얼굴을 덮으니 능욕자와 모독자의 시끄러운 소리, 원수와 복수자의 얼굴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을 잊지도 않고 당신의 계약에 불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저희 발걸음은 당신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저희를 부수시어 승냥이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드시고 저희 위를 암흑으로 덮으셨습니다. 저희가 만일 저희 하느님의 이름을 잊고 낯선 신에게 저희 손을 펼쳤다면 하느님께서는 마음속에 숨겨진 것도 아시는데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희의 가련함과 핍박을 잊으십니까? 정녕 저희 영혼은 먼지 속에 쓰러져 있으며 저희 배는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당신 자애를 생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주택 경매 시장에서 최근 활동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산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 내에 총 125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정의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 1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에서 현 세계의 불평등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주민과 소외 계층이 겪는 고통이 정의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며 복지와 진보가 모든 이에게 닿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을 운명에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고독과 단절로 이어지는 도덕적, 영적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관심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고 사회의 가장 약한 자리로 다가서야 한다고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사 직후 레오 14세는 바오로 6세 홀에서 노숙자, 취약계층, 장애인, 난민 등 1,300여 명과 함께 식사하며 연대의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약 50명의 트랜스젠더 여성도 초청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주택 경매 시장에서 최근 활동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레스트.co.nz 11월 8일부터 14일 사이 모니터링한 경매 수는 436건으로 이전 주 466건 그리고 그 전주 485건보다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461건에서도 감소한 수치로 통상 경매가 활발해지는 시즌 초에 이런 하락은 이례적입니다. 낙찰률도 하락했습니다. 총 173채가 경매에서 팔리면서 낙찰률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월 18일부터 24일 주에 49%보다 3주 연속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기에 다소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 장기 추세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한 주만으로는 경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몇 주 더 경매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큰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방역 조치 이후 정부는 막대한 차입을 했고 현재 그 이자를 갚는 데만 연간 약 85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군비 확대 등 지속적인 지출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인들은 부를 모으는 주요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둔화와 금리 상승,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집값 인상만으로 부를 쌓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건설 활동을 통한 실물 자산 확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 체계 개혁이 필요하며 자본 이득세, 부유세 혹은 부가가치세 GST 인상 등이 증세의 현실적인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와 국세청은 GST를 18%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은 정부가 구직자 수당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를 푸드뱅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립정부는 내년 11월부터 부모의 소득이 6만 5천 달러 이상인 18세에서 19세 청년들에 대한 구직자 수당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젊은 나이에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덫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개발부의 규제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청년 구직자 수당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문해력 장벽 해소 등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강화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업스턴 장관은 부모 소득 및 부양 능력 테스트를 도입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관이 선호한 정책이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 기구의 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대변인은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30년까지 구직자 수당 수급자 5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관이 젊은이들을 고용으로 이끄는 대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푸드뱅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이에 대해 젊은이들이 복지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 정책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질랜드 개원이 단체가 현행 1차 의료 체계의 과도한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새로운 전국 단위 1차 의료기관 PHO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이 협회인 젠프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1차 의료기관 PHO를 만들기 위해 헬스 뉴질랜드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이 실제 환자 진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프로 의장 앵거스 챔버스 박사는 그린크로스와 텐드 같은 대형 기업이 자체 PHO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1차 의료 분야가 슈퍼마켓식 양강체제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초 은퇴한 회계사 머리릴리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존 1차 의료기관들이 GP 진료 현장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비평가들은 이 보고서가 정신건강, 당뇨, 예방접종 등 1차 의료기관들의 공중보건 역할을 간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챔버스 박사는 많은 GP가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들의 투명성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과도한 거버넌스 비용, 적립금 축적, 지역 간 편차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1차 의료기관들의 PHO 측은 등록 환자 수에 따른 기본 진료비를 100% GP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디지털 지원, 고위험군 진료 지원, 통역 교통 서비스, 전문 진료 프로그램 등 개별 의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핵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릿,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토드 맥클레인 뉴질랜드 무역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키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식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공급 감소가 이번 결정의 배경일 수 있다고 말하며 관세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재고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쇠고기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키위 수출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육류산업협회의 네이선 대표 또한 놀랍지만 기쁜 소식이라며 미국이 15%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가장 큰 쇠고기 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쇠고기 관세가 1%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관세 혜택을 누렸던 호주 등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고기에 대한 1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정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이상 국민의 정보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2024-25 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21% 증가해 약 1,600건에 달했으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통보도 43% 늘어 거의 600건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학교가 퇴직교사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남겨둔 구글,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해 개인 메시지를 열람한 사건도 포함됐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마이클 웹스터 보호위원은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더 강한 통제권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약 3분의 2가 본인과 자녀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이 기관들이 기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관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급증하면서 처리 속도는 다소 늦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사건의 약 90%는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위원회가 겪고 있는 예산 압박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가인 블레이크 포브스 씨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이 예고 없이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으며 메타의 불투명한 계정 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씨는 15년 동안 사용해온 계정이 갑작스럽게 삭제되었고 메타로부터 커뮤니티 표준의 사이버 보안 항목을 위반했다는 안내만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정이 반복적인 신고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장관에게 장애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정치적 게시물을 올린 직후 계정이 정지된 점을 근거로 의도적 표적 신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정 복구를 위해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지만 메타는 더 이상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유료 서비스인 메타 베리파이드까지 결제했지만 실제 상담 인력과의 대화에서도 뚜렷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이크 씨는 사진, 연락처, 기록 등 15년치 개인 데이터 전체를 잃었으며 약 1,500명에 이르는 장애계, 인사, 정치인, 지지자들과 네트워크도 모두 소실됐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장애인 옹호자 2명은 계정 비활성화 후 항소를 통해 계정을 되찾았지만 포브스 씨는 같은 절차로 복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규제를 우려해 보수적으로 계정 정지를 적용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포브스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토털 모빌리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청원은 현재 1,500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오는 11월 28일 마감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해역에서 외래 해조류 콜레르파가 처음 발견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식하는 이 해조류는 해양 서식지를 뒤덮고 있으며 일부 2위 지도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 그레이트 베리어 섬의 오염 면적이 60헥타르에서 2000헥타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생물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추가 예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산업부는 지금까지 2,5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감시 지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콜레르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새로운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염소를 활용한 수중 챔버 리해비텟 장치와 자외선 조사 방식이 그 예로 콜레르파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 단체들은 해외 기술 도입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박멸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도구가 마련되면서 관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MPI는 북섬 상단 해역을 찾는 보트 이용객들에게 장비나 닷에 걸린 해조류는 반드시 회수해 육상에서 안전하게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전 경찰청장 앤드류 코스터가 독립경찰행동감독기구의 충격적인 보고서 발표 이후 사회투자청 장관직에서 휴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전 부경찰청장 제본 맥스 키밍에 대한 성범죄 의혹 처리 과정에서 코스터를 포함한 경찰 고위층의 중대한 직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아렌제센 코스터에게 사건 처리와 사회투자청의 향후 역할, 고소인에게 전할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그의 대변인은 공무원 고용 문제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장관은 보고서가 엄청난 리더십 실패를 드러냈다며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당시 경찰 집행부 책임자로서 코스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 사회투자부 장관은 보고서를 접하고 충격과 경악을 표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브라이언 로슈 공무원 위원에게 넘어가 코스터의 고용 문제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은퇴 남성이 가상화폐 트레이더를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속아 약 25만 달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서비스 고충처리기구는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합법적인 메시지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보안 정보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제러미는 이를 일반적인 규제 확인 절차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동지역 금융업체로 향하는 국제송금 승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서비스 고충처리기구의 수전 테일러 금융운부지매는 사기범들이 전문 웹사이트와 설득력 있는 소통, 그럴듯한 투자 제안을 내세우는 등 정교한 수법으로 경험 많은 투자자까지 속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원격 접속 도구를 활용해 이메일을 가로채고 인증 코드를 확보하는 등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 TV 계열의 소셜 미디어 계정 위위안 탄첸은 지난 15일 게시물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와 반드시 정면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고 썼습니다. 이 매체는 대일본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교류 중단을 중국의 대응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위위안 탄첸은 중국은 대만 관련 문제에서 이미 충분한 반격 경험을 축적했으며 외교부의 기존 제재 리스트에서 약 80%의 상황에 대만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일본 정객도 적지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중국은 언제든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체는 일본과의 경제, 외교, 군사 등 층위의 정부 간 교류 중단을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은 과거 모든 후과를 언급할 때 실제로 일부 수단을 채택한 바 있다며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이 일본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적지 않은 일본 상품이 중국 수입에 고도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에 격앙된 중국은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쓰는 표현 역시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과반은 역대 최장인 43일 만에 셧다운 사태가 종료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성공했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CBS 방송이 셧다운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2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 종료로 어느 쪽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 성공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을 꼽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성공했다고 답한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트럼프 공화당이 성공했다는 민주당원은 50%, 공화당원은 68%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당원의 자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셧다운 종료 후 어떤 감정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교적 잘 드러났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최대 쟁점이던 의료보험과 관련 응답자의 65%는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고 29%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 총 125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5년 2021년에서 202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 1천억 원을 36조 1천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입니다. 연평균 투자 금액도 직전 5년의 17조 8천억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AI 인공지능,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 5천억 원,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에 38조 5천억 원, 경상 투자에 36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성장 동력 확보에 더해 AI 로봇 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집행됩니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관세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6원 5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3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다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북동풍이 아침부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재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와 게시판입니다. 하버뷰 파크 레인저 가이디드 워크 안내입니다. 지역 공원 관리팀과 함께 테아타투 반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공원을 무료 가이드 산책로에서 즐겨보세요. 보호구역 내 해안 서식지의 독특한 동식물과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력과 이동성이 요구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있으며 하베브 파크 456번지 테아타트 로드에서 주차장에서 만납니다. 무비 먼데이의 라누에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라누에 도서관에서 성인을 위한 무료 월간 영화 세션인 무비 월요일에 함께하세요. 매달 따뜻한 드라마와 감동적인 실화, 가벼운 코미디와 명작까지 다양한 영화를 선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무비 먼데이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차와 커피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시청은 무료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라누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스비 커뮤니티 센터 20번지 폰스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헬렌스빌 A&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기 행사입니다. 이 마켓은 활기차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다양한 상점과 라이브 음악, 어린이를 위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이나 머리 닦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식물, 수제 음식 및 저장식품, 핸드메이드 공예품, 선물용품, 수집품, 중고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 우쿨렐레 워크샵 안내입니다. 우쿨렐레 연주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저녁 모임입니다. 우쿨렐레를 가져오셔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세션 동안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메이슨 홈스테드 푸푸케 70번지 힐로드 마누레와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